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람권을 일반 중국인들에게 판매하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올림픽과 관련된 인원과 관중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인들에게 표를 판매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을 조정해 사전에 선정된 관객들에게 현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관람객을 선정할지, 경기 전이나 후에 격리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당초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중국 내 방역 격리 정책을 이유로 지난해 외국인 일반 관중들의 관람을 금지하고 내국인 관중들만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 가장 높게 나오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15일 베이징에서 전파력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이날 중국 내 신규 확진자 수는 223건을 기록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현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행 전 바이러스 음성 진단을 의무화하고 돌아온 직후에도 후속 검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가올 음력 설에 베이징을 떠나지 말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합참의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 버틀러 합동참모본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매우 약한 증상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틀러 대변인에 따르면 밀리 합참의장은 백신과 부스터샷을 모두 맞았지만 지난 16일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밀리 합참의장은 격리된 상태이며 부여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정 장소에서 원격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버틀러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또 밀리 합참의장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장 최근에 접촉한 것은 지난 12일로 이전까지 계속해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17일 양성 판정을 받기 전까지도 계속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데이비드 버거 사령관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는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치고 지난 10월 부스터샷을 맞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이달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판정으로 자택 격리를 취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른 강대국들에게 냉전시대 사고방식을 버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세계경제포럼 행사에서 세계적 유행병과 기타 도전들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지금까지 120여 개 나라들과 국제기관들에 220억 회분이 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수출했다며 앞으로 추가적으로 10억 회분을 더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우리는 냉전시대 사고를 버리고 평화적 공존과 상호 승리할 수 있는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보호주의와 일방주의는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며 태권 추구 행위와 다른 나라에 대한 깡패질은 인류 역사의 흐름에 역행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쪽에는 이익, 다른 이들에게는 비용을 부담하는 이른바 제로섬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인류가 전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식은 평화로운 개발과 상호 승리할 수 있는 윈윈 협력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주석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은 다른 나라 정부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문제는 선진국들의 자금과 기술 지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프랑스의 외교 국방수장들이 오는 20일 인도태평양 협력을 주제로 2+2 화상 안보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는 근본적으로 가치와 전략적인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양국의 안보 협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는 하야시 외무상과 기시노부오 방위상, 프랑스 측에서는 장 이브르드 드리앙 외교장관과 프로락스 파를리 국방장관이 참석합니다. 하야시 외무상은 회담에서 영내 정세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우유 소비가 줄어든 미국에서 낙농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간 미국의 우유 소비량은 42%나 줄었습니다. 1975년에 1인당 112kg 정도를 소비했던 우유가 지금은 65kg 수준이 됐고요. 현재 등록돼 있는 목장도 2003년 수준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체인망을 가진 대형 식료품 매장과의 유통 경쟁은 소형 낙농가들에겐 여전히 넘어야 할 큰 산이었는데요. 원유를 가공해서 치즈를 만들고 제과, 제빵, 또 샐러드용으로 많이 쓰이는 가공 유제품을 만들어서 전통 목장업의 변화를 꾀하고 또 사업적 활로를 찾고 있는데 성과가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의 치즈 소비량은 우유와는 반대로 지난 40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젖소 목장이 많았던 뉴욕주가 미국 최대의 치즈 유제품 생산지로 부상할 정도인데요. 치즈 가공 시설을 구축한 어느 농장은 생산한 제품들을 맛볼 수 있는 시식 행사들을 열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고요. 영세 목장들을 모아서 대형 협동조합을 구성한 어느 사업체는 더 많은 젖소를 들여서 맛과 영양을 높인 특화 우유를 생산하고 조합원들 스스로 특정 역할을 맡아서 임금을 줄이며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는 전략으로 차별화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의 중심이죠. 탄소 배출의 주범인 소의 배설물 처리에도 눈길을 돌린 것도 있었습니다. 소의 배설물을 처리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공정을 도입해서 1600헥타르 규모 농장에서 연간 25만 달러의 공과금을 절약하는 효과도 끌어냈습니다. 소로 인한 탄소 배출도 언젠가는 공공의 목표치인 제로에 도달하기를 기대한다는 이 젊은 농부는 기술은 이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수준에 올라있다. 불확실성만 내려놓는다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월 19일 수요일 북한은 구름 많이 끼는 날씨 속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역은 오후에 맑아지지만 대부분 지역은 1에서 1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쪽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오전부터 눈이 내리고요. 오후에는 강원도와 함흥, 신포, 김영권 지역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 지역으로는 많게는 15cm 정도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삼전의 아침 최저 영하 25도까지 떨어집니다. 희산이 영하 24도, 중강이 영하 23도고요. 평양이 영하 11도 아침 최저 기온입니다. 신의주가 영하 9도, 개성 함흥이 영하 10도입니다. 청진 영하 12도, 원산 영하 6도, 장전 영하 5도에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 삼전이 영하 15도에 머물겠고 희산이 영하 11도, 중강 영하 8도, 평양의 낮 최고가 영하 4도입니다. 신의주 영하 3도, 청진도 영하 3도, 해주 개성이 영하 2도네요. 함흥과 원산 장전 낮 최고 0도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종일 가끔 눈 내립니다. 서해는 흐리고 종일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은 동해상이 1에서 4m로 종일 물결이 높겠고 서해는 0.5에서 3m 정도로 오후에 또 먼바다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 병력이 벨라루스에 도착하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지대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에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자행한 예멘 반군이 추가 공격을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이 건국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은 먼저 동유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소련 국가였던 벨라루스로 러시아 병력이 도착하고 있다고요?
네, 다음 달에 양국 합동 군사훈련을 위해서 러시아 군인과 장비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고 벨라루스 정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네, 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하고 가까이 있는 나라죠?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이날 양국의 합동 훈련은 벨라루스 서쪽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경 지역 그리고 남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예,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는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구소련 국가들이면서 현재 나토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이들과의 국경 지역에서 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하면서 동유럽과 서유럽의 긴장이 한층 더 고조될 전망입니다.
네. 자,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이날 벨라루스 최고 군 지도부에 정확한 훈련 날짜를 정해서 마치 우리가 전쟁 준비를 하는 것처럼 갑자기 대규모 병력을 집결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최근에 부쩍 밀착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네요.
네,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특히 지난 2020년 대선 당시에 부정선거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자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벨라루스 정부가 야권과 민주인사들 또 시민사회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군사, 경제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긴밀하게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두 나라가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한 거고요.
네, 두 나라는 전에도 종종 합동 군사훈련을 해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다음 달에 있을 군사훈련은 자국의 안보 위협에 대비한 정기적인 양국의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주장인가요?
네, 루카셴코 대통령은 폴란드 그리고 리투아니아 등 발트의 국가들이 자국의 국경 일대에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은 서방과 발트의 국가들,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의 세력에 맞서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이네요.
네, 러시아도 나토가 구소련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들 지역에 병력과 무기를 배치해서 도리어 자국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에스토니아가 5천 명 나토 병력을 배치할 준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는 자국의 이런 우려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아주 큰 규모의 병력을 집결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는 군사훈련을 이유로 지금 약 7만 명에서 10만 명 병력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음 달에 있을 군사훈련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북쪽 지역에도 병력을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에워싸는 형국입니다.
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후에 독립한 이래 대체로 친서방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해 왔는데요. 러시아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우크라이나 경유 가스관 사업 중단 등으로 위협해 왔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과 서방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허 등을 문서로 보장해 줄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런 우크라이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 접촉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 유럽안보협력기구 OSCE 회원국 회의 등 일주일간 세 번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서방은 러시아가 자국 안보를 구실로 우크라이나를 또다시 침공할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 측에서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영국과 캐나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17일 의회에 출석해서 우크라이나에 방어 무기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러스 장관은 무기의 종류나 규모는 밝히지 않고 초도 물량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고 소규모 병력이 단기간 무기 교육을 시킬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캐나다 현지 매체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소규모 특수부대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미국 의원들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요?
네, 리처드 블루멘탈 상원의원, 제빈 크레머 상원의원 등 초당파 의원들이 1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등 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을 만나서 전폭적인 지지를 다짐했습니다. 블루멘탈 의원은 면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악의 실수를 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강력한 경제적 제재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미국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제공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예멘 반군의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예멘 후티 반군이 17일 아랍에미리트 UAE 수도인 아부다비의 국제공항과 주요 석유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네,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신원은 확인됐습니까?
네, 아부다비 경찰은 석유시설에서 일하던 인도인 근로자 2명 그리고 파키스탄 국적자 1명이 공격에 희생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후티 반군이 공격을 자행했다고 인정했습니까?
네, 후티 반군 측은 아랍 매체에 드론 8대 그리고 미사일 10발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 측 대변인은 또 이번 공격은 보복 공격의 차원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경제 중심을 공격해서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었고 추가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네, 자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하고요, 아랍에미리트 UAE가 무슨 관계에 있는 겁니까?
네,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슬람 시아파들입니다. UAE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 순위파 국가들은 시아파 맹주인 이란이 이들 시아파 반군을 뒤에서 후원하면서 이 순위파 지도부의 예멘 정부 축출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꾸려서 군사적으로 예멘 정부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후티 반군은 UAE가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더불어서 군사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랍에미리트 UAE 정부는 이번 공격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UAE 외무부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테러 공격이라면서 UAE는 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은 바로 같은 날 예멘의 마리브 지역 또 수도 사나에 있는 후티 반군 거점에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네. 자, 예멘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시아파와 순위파가 대립하는 양상이네요.
네, 현재 예멘 내전은 이 사우디가 주도하는 순위파, 이란의 시아파 간의 이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 그리고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유엔 개발기획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예멘 내전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사망자가 37만 7천 명, 그 가운데 약 70%는 5살 미만의 어린이들로 추산했습니다.
네. 양측이 공습을 주고받으면서 민간인들의 희생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보겠습니다.
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는 즉각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은 UAE와 국제 파트너들과 함께 후티 반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예멘 반군의 공격을 규탄하면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하고 사태가 커지는 걸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중국의 출생률이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 국가통계국이 17일 지난해 인구 1천만 명당 출생률이 7.52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작년에 출생인구는 1,062만 명, 사망인구는 1,014만 명으로 각각 집계됐는데요. 출생인구는 5년 연속 하락하면서 지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중국의 인구가 약 48만 명 정도만 늘어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0.034%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1961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작년 말 기준 중국의 인구는 14억 1,260만 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자, 지난해 신생아 수, 태어난 신생아 수는 그 전년, 2020년과 비교해서는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네, 약 11.6% 감소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에는 신생아 수가 1,202만 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1,465만 명이었습니다.
네. 자, 출생률을 걱정하는 나라들이 많은데요. 중국의 경우는 이렇게 출생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네, 링지저 중국 국가통계국장은 17일 관영 언론에 가임 여성 수, 가임률 감소, 결혼을 늦게 하려는 경향, 또 육아에 대한 태도 변화,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 출생률 저하의 원인으로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자, 그 가운데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중국에서는 점점 생활비가 많이 들고 괜찮은 주거지를 얻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는 자기 경력에 집중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많은 젊은이가 결혼하는 걸 피하거나 해도 늦게 하고요. 결혼해서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이렇게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중국이 과거에는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하는 현상을 막으려고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980년부터 이른바 한자녀 정책을 도입해서 인구 증가를 억제했는데요. 하지만 2016년에 이 한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네, 한자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중국 정부가 이걸 없앴던 건데 또 중국 정부는 더 나아가서 지난해에는 이 자녀를 3까지 낳을 수 있는 3자녀 정책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한 부부가 자녀를 3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네, 당시 중국 지도부가 이렇게 자녀 셋을 숫자 3을 허용했던 이유가 뭔가요?
네, 보도에 따르면 중앙정치국은 출산 정책의 최적화를 위해서 한 부부 3자녀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의 노령화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인적 자원의 우세, 자질을 유지한다는 이 국가 전략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구 구조 개선에 좋은 지원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민권운동가들이 17일 마틴 루서 킹 데이를 맞아 워싱턴 DC에서 행진을 벌이며 의회의 투표권 확대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미국에서 5세대 5G 이동통신 중저대역 서비스가 곧 시행에 들어가는 가운데 항공업계가 해당 서비스로 인해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쓰레기 수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월요일 17일은 인종차별에 맞섰던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운동가입니다. 마틴 루서킹 목사를 기념하는 마틴 루서킹 데이였는데 자, 많은 미국의 민권운동가들이 이날 워싱턴 DC로 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킹 목사의 후손들과 민권운동가들이 17일 워싱턴 DC에 모여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해는 킹 목사가 태어난 지 93년이 되는 텐데요. 지난 1963년 청년이었던 킹 목사가 수천 명의 시민과 함께 워싱턴에서 행진을 벌이며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통해 인종평등을 부르짖었다면 이날은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투표권 확대를 요구하며 행진을 벌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 정가에서도 투표권 확대가 주요 화두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몇몇 주가 투표를 엄격하게 하는 주법을 통과시키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런 제안 조처가 유색인종의 투표권을 막는다고 주장하며 투표권을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날 시위에 참석한 민권운동가들은 의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자, 행진에 누가 참석했고 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이날 행진에는 킹 목사의 아들인 마틴 루서 킹 씨와 그의 부인, 그리고 10대 딸인 욜란다 르네 킹양 등이 이 수백 명의 운동가들과 함께 워싱턴 DC의 프레더릭 더글러스 기념다리를 넘어 행진했습니다. 자, 몇 년간의 보수 공세를 거쳐 새롭게 단장한 이 다리를 건너면서 지난해 11월 의회를 통과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자, 킹 씨는 군중을 향해 우리는 인프라, 즉 사회 기반 시설에 있어 성공적이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모든 미국인이 투표권 행사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같은 에너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 마틴 루서 킹 데이를 맞아서 투표권 확대를 강조했다고 하죠.
예,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디오 연설을 통해 미국인들은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끝나지 못한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정의와 신성한 투표권의 보호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모든 선출직 공직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할 때이자 모든 미국인이 서서 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투표권 확대를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 투표권 관련 법안들이 지금 상원에서 계류돼 있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관련 법안은 투표 자유 법안과 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투표 자유 법안은 각 주가 결정하는 투표 절차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표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지난 2020년 타계한 민권운동가 출신 고존 루이스 하원 의원의 이름을 딴존 루이스 투표권 증진 법안은 지난 1965년에 제정된 투표권법의 여러 보호 조치를 되살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자, 일부 주가 유권자 신분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우편 투표를 제한하자 연방 차원에서 이런 조처를 완화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은 겁니다.
네. 자, 미국에서 이 투표와 관련된 주법을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공화당이 장악한 19개 주에서 투표권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 측은 개정 내용이 유색인종과 소수계, 저소득계층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계층은 대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표권 제한은 곧 민주당의 지지를 잃는 셈이고요.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연방 차원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두 법안이 하원은 이미 통과를 한 상태죠.
맞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상원의 민주공화 의석이 50대 50인 상황에서 공화당이 전원 반대하고 있고요. 따라서 민주당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부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단독 처리에 반대하고 나오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예, 법안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는 의원들은 누굴까요?
예, 웨스트버지니아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조 맨천 의원과 애리조나주 출신 커스틴 시네마 의원입니다. 이두 의원은 투표권 법안 처리를 위해 상원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차후에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때 공화당이 요구하는 법안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수 있다며 단독 처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두 의원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법안 통과는 힘든 거네요.
맞습니다. 이킹 목사들도 17일 두 의원을 겨냥해 역사가 그들을 호의적으로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자,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18일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두 의원이 태도의 변화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곧 새로운 5세대 5G 이동통신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요. 자, 이를 기대하는 이동통신 업계와는 달리 항공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5G, 5세대 중저대역 서비스의 도입으로 항공기 운항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항공업계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 항공업계를 대표하는 Airlines for America, A4A는 17일 정부 당국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5G 중저대역 서비스의 신호 간섭으로 여객기와 화물 수송기 수천 편이 이륙하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정부 당국자들이라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스티브 딕슨 미 연방항공청 FAA 청장,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제시카 로젠워셀 연방통신위원회 FCC 위원장 앞으로 서한이 전달됐습니다. 미국의 주요 항공운송업계 대표들은 서한에서 5G 도입으로 여객기와 화물선이 여행객 수송과 화물 선적 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말해 국내 상업 활동까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5G 중대역 서비스로 왜 항공기 운항이 영향을 받는 겁니까?
네, 이동통신 업체들이 이 5G 서비스를 위해 사용할 주파수 대역 때문입니다. 자, 미국 통신 대기업인 AT&T와 버라이즌은 그간 28GHz 등 이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했는데요. 앞으로는 C밴드라고 불리는 3.7에서 4.2GHz의 중저대역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대역이 항공기 전파 고도계와 겹친다는 건데요. 항공업계는 전파 대역이 겹치게 되면 신호 간섭을 일으켜 결국 항공기의 이착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런 논란이 일면서 5G 중대역 서비스 출시가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AT&T와 버라이즌은 당초 지난해 12월 5일을 출시 예정일로 잡았다가 한 달 뒤인 올해 1월 5일로 연기를 했고요. 이후 다시 오는 19일로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는데요. 2주간 통신업체와 항공사들 그리고 정보당국이 항공 운항 간섭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기로 한 겁니다.
네, 하지만 항공업계에서는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네요.
맞습니다. 통신업계가 공항 인근 송신탑의 전력을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충분한 조처가 될 수 없다는 게 항공사들 주장인데요. 항공업계는 서한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항공당국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FAA는 이달 초 통신업체의 연기 발표를 환영하면서 2주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16일 이 5G 중저대역 신호의 잠재적인 간섭으로 비행기 계기판이 영향을 받아 저시정 운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저시정은 목표물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요. FAA는 19일 많은 공항 지역에서 5G 중저대역 서비스 시행이 들어가면 미국 민간 항공기 가운데 45%가 저시정 착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곳곳에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으로 결근하는 환경 미화 인력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어느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겁니까?
예, 플로리다주와 조지아, 테네시, 텍사스주의 대도시 등에서 쓰레기 미수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환경미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아예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는 재활용 수거 연기가 이달 내내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쓰레기 수거 일정을 바꾸는 것도 있다고요?
예, 메릴랜드주의 볼티모어가 대표적인데요. 볼티모어시는 지난주 발표에서 18일부터 쓰레기 수거 일정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향후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쓰레기 수거가 격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의 미화, 환경 미화 인력이 부족한 겁니까?
예, 뭐 방금 말씀드린 볼티모어의 경우 일주일 동안 230명이 달하는 인력이 결근했고요. 많을 때는 그 인원이 340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환경 미화 인력이 투입되는 곳이 바로 뉴욕시인데요. 7,000명의 인력 가운데 2,000명이나 부족한 상황이 한때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경우에는 900명의 환경 미화 인원 가운데 하루 평균 10%에서 15%가 결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미 이런 사태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죠.
예, 북미 고형 폐기물 협회의 데이비드 비드먼 최고경영자 CEO는 앞서 지난 12월 말에 발표한 성명에서 연말 연휴부터 연초까지 쓰레기 수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아서 쓰레기가 증가하는 데 더해 전염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며 관계 당국과 사업체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할것 같은데요?
예, 일부 지역은 부족한 환경 미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그리고 직장 잔류 등에 대한 보너스 또는 임금 인상 등의 정책을 쓰는 건데요. 이 테네시주 채터누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쓰레기 수거 차량 운전자 모집을 위해서 초임 연봉을 31,500달러에서 45,000달러로 무려 40% 인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처럼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예, 벌써 세 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은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에 발생했고, 이어서 지난해 여름에 델타 변이 출현으로 또다시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출현으로 다시 한번더 쓰레기 수거에 차질을 빚게 된 겁니다.
예. 자, 쓰레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이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정마다 쓰레기를 줄이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미국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쓰레기를 배출합니까?
네, 미 연방환경보호청 EPA에 따르면 미국인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약 2.2kg의 쓰레기를 배출합니다. 미국의 쓰레기 배출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컨설팅 업체 베리스크 메이플로크로프트가 지난 2019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은 전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불과하지만 1년 동안 배출하는 쓰레기 는전 세계 쓰레기 양의 1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0년 대통령 선거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인들이 앞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미국인들의 생각은 바뀌었고 미국이란 나라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920년 이후 미국인들은 유럽과 국제평화기구에 대한 얘기는 더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자유와 인권, 세계 평화에 대한 열망보다는 물질적인 것으로 관심이 옮겨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독일을 누르고 전쟁에 승리했지만 미국의 젊은 군인 수천 명이 머나먼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젊은이는 유럽에서 일어난 분쟁 때문에 미국이 큰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동안 미국인들은 생활 곳곳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이 철도와 해운은 물론이고 산업 생산까지 철저히 통제하면서 전시체제를 갖췄고 저 같은 평범한 시민들은 국가가 전시체제에 돌입한 만큼 불편함을 감수하며 참고 인내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정당 정치도 잊을 만큼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할 것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했죠.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과 국제연맹 조약으로 몇 달 동안 격렬한 논쟁이 오갔었지만 지금은 평화회담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이 전시체제에 있던 통제들도 모두 해제가 됐고요. 전쟁 물자를 생산하던 산업들도 예전처럼 평상시 경제체제로 돌아가 일반 물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미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평화나 인권 지킴이, 국제사회의 지도자 같은 얘기는 더는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제 미국은 새로 선출된 워런 하딩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미국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문제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920년대 초 미국의 노동자들 대부분은 그 어느 때보다 임금이 높았습니다. 높은 임금으로 수입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여유자금을 갖게 됐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문화생활을 누리면서 인생을 즐기는 데 투자할 돈이 충분했습니다.
높은 임금과 함께 이 시기에 새롭게 선보인 기술의 발전도 사람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였습니다. 새로 등장한 기술은 미국 사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1920년대 초 등장한 가장 중요한 신기술 두 가지는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20세기 초 자동차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사람들은 자동차를 마차의 엔진이라는 기계를 실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숙련된 기술자들이 한 대씩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생산량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가격도 무척 비쌌습니다. 자동차는 일부 특수층의 소유물이었고요. 미국의 일반 서민들은 자동차를 살 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엔진을 실은 마차에 문을 달고 지붕을 덮어서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건데요. 마치 말 여러 마리가 동시에 마차 하나를 끌고 이 손살같이 달리는 것처럼 정말 빨랐습니다. 어찌나 멋지던지요. 이 보는 순간 꼭 한번 타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자동차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같은 서민들 수입으로는 엄두도 못 낼 가격이라서 그저 꿈만 꿀 뿐입니다. 이 넓은 미국 땅을 자동차로 빨리 이동할 수 있게 된다면 생활이 얼마나 편리해질지 생각만으로도 신이 납니다. 이 자동차가 더 많이 생산돼서 하루빨리 우리 같은 서민들도 쉽게 살 수 있는 가격에 판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900년대 초 자동차는 일부 특수층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헨리 포드가 등장하면서 자동차의 대중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포드의 창업주인 헨리 포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자동차 왕으로 불리는 헨리 포드는 1863년 미국 중부 미시간주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포드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고요. 고장난 농기계나 시계를 뜯어보고 고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헨리 포드는 디트로이트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전기회사에서 일하면서 작은 발동기를 개발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1896년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만든 자동차는 자전거 두 대를 옆으로 연결해 놓은 것처럼 생겼는데 이름도 네발 자전거라는 뜻인 쿼드리시클로였습니다. 이후 헨리 포드는 투자를 받아 포드 자동차 회사를 설립했고요. 1903년 7월 15일 쿼드리시클로가 나온 지 7년 만에 드디어 일반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드디어 포드사에서 만든 자동차가 거리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자동차를 살 수 있다니 정말 꿈 같습니다. 포드 자동차 주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디트로이트에 있는 공장에서 4기통의 20마력짜리인 T형 포드차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답니다. 마차 타고 다니던 우리가 T형 포드차 타고 달리면 기분이 어떨지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은 기술자들이 자동차를 한 대씩 생산했기 때문에 일부 재력가들만 자동차를 가질 수 있었는데 헨리 포드가 미국에서 제일 큰 공장을 세우고 획기적인 방식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포드 자동차는 앞으로 가장 빠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이 될 거고 저를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을 받게 될 겁니다.
헨리 포드는 자동 조립식 생산 방식으로 자동차 대량 생산 시대를 열었습니다. 포드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기계가 자동으로 반복해서 이동하는 장치인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주어와 동사를 갖춘 문장 성분을 절이라고 합니다. 명사 역할을 하는 절은 명사절인데요. 명사절을 잘 활용하면 영어 대화가 쉬워집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What do these examples have in common?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Not sure. One is talking about a letter, then we have a teacher, and I guess you really enjoyed last night's meal?
Think of what grammar they have in common.
Ah, yes, grammar.
What do these examples have in common?
이 예문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게 뭐죠?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Not sure. One is talking about a letter, Then we have a teacher, and I guess you really enjoyed last night's meal?
모르겠는데요. 하나는 편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있네요. 그리고 당신이 어제 저녁 식사를 정말 즐긴 것 같습니다.
Think of what grammar they have in common.
어떤 문법을 공통적으로 가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Ah, yes. Grammar.
아, 네. 문법 말이죠. 대화에서 나온 예문들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이 예문들은 명사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은 명사 역할을 하는 종속절인데요. 여느 명사처럼 문장 안에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이 그렇듯이 명사절에는 주어와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이 문장에서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명사절이죠. 목적어 역할입니다. 명사절의 주어는 you, 동사는 can mail입니다. 명사절 머리에 where이 있는 점을 주목하세요. 명사절은 명사 자리에 문장을 넣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 know, 나는 알아요.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당신이 어디서 그 편지를 붙일 수 있는지. 명사를 문장의 형태로 바꿔서 내용을 더 자세히 전달하려고 where를 쓴 겁니다.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저는 선생님께서 답을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어젯밤 저녁으로 먹은 것은 놀라웠어요. 의문사 when, where, who, whom, whose, why, which, what, how, 그리고 that 이런 단어가 나오면 명사절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외워두세요. that, what, if, 의문사가 있죠. 오늘 들으신 예문에서 종속 접속사를 빼고 문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세요.
I know, blank.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blank. My teacher knows the answer. Blank.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완벽한 문장으로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know where you can mail the letter. I wonder if my teacher knows the answer. What we had for dinner last night was amazing.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명사절을 활용해 대화를 만드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